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여자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온 몸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 또한 예배가 삶이 돼서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 예배의 주관자 또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 5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31절을 보게 되면 끝에 부분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 동안 평온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라고 하는 것은 그 악이라는 것, 또 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즉 우상을 섬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7년 동안 넘겨주셨다고 하는데 이 7년 후에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려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라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미디안과 아멜락과 동방 그 유목민들이 힘을 합해서 군대를 만들고 나라들 막아가지고 약탈을 하고 점령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은 이 파종, 즉 그 곡식들과 그것을 이제 수확할 때쯤 되면 쳐들어와서 그 메뚜기 떼와 같이 쳐들어와서 다 쓸어간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며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산으로 도망가고 동굴을 파서 거기서 숨어 산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하게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일이 7년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40년 동안 평온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경배드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동안 그들은 뭐 했냐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평온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평온함, 그 드보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그 미디안과 아멜렉 그 군사들이 쳐들어왔을 때 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그렇게 늘 고생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만약에 우리 미국이 이 땅이 멕시코가 갑자기 붕에서 쳐들어오거나 이 북한이 여기를 공격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7년 그렇게 고생과 고생과 고생, 먹을 것이 없어서 풀 뜯어 먹고 그런 상황에 있어야 있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이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중 제였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합니다. 부르짖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또한 그 모든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면서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타협하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정체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는 것을 까먹고 있고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나는 하나님이다. 또한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들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도원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11절입니다.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러 상수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의 사자를 기드온이 미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미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합니다. 무슨 일이라는 겁니까? 미리 이제 수확이 되어서 미를 타작해야 되는데 두렵고 또한 뺏길까봐 미디안 사람들한테 또 뺏길까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폐된 공간에서 그 밀을 타작하는 겁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밀은 타작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됩니까? 들에서 해야 되죠. 들에서 하게 되면 바람으로 통해서 그 꺽정이는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기도는 무서워서 민폐된 장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겁 많은 이 기드온이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죠. 예, 그러면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떻게 아니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에게 물으신다면 영훈아 큰 용사여 라고 하게 된다면 여러분과 저 또한 큰 용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예, 근데 다 틀렸습니다. 기드온도 큰 용사이고 여러분과 저도 큰 용사입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답이 12절에 나옵니다. 큰 용사여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졸장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졸장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이 자기의 정체성 그가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여러분과 저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큰 용사라고 또한 선택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라.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큰 용사여 라고 하니까 이 기드온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저도 듣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셨거나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용사여 말도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기드온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싸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보는 겁니다. 그 정체성이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한 에바로 무경험을 만들고 고기를 속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이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도원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소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벌었습니까? 제물을 드렸는데 이 그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위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모든 예물 제물들을 불태워 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신이 임재하였다는 뜻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로만 듣던 그런 것을 눈으로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아이고 마 나 죽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가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랬을 때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았다고 해서 샬롬 평안있다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 기도원에게 말합니까? 내 아버지에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라 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보게 되면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몇 가지는 좋죠.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낮에 가서 그것을 때려부신 것이 아니라 밤에 가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그 일을 한 겁니다. 그 다음날 돼가지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밤에 쥐도새도 모르게 했지만 10명 중에 그 종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지나가던 사람이 아마 봤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기도원이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을 쳐 죽이려고 했더니 31절을 보세요. 요아스가 그 아버지의 그 바알 재단이었는데 그 요아스의 재단을 헐었는데 요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게 되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재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바알 자신도 자신을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 재단을 허물자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 했다고요? 들키자마자 이 기도원은 어디 간 데 없고 요아스 그 아버지가 기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맞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별명을 얻죠. 그날에 기도원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그러니까 바알을 대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 그때에 미단과 아멜락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합니다. 이제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길을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런 다음에 기도원이 또 사자들을 온 므다세에 들어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그러니까 싸울 준비를 다한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대들 모여서 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군 모든 그 유목민들이 그 유목민들의 군대들과 싸우려고 하는데 이제 유명한 사건이 나타나죠. 아직도 이 기도원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양털 사건이 나오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정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나를 통해서 이 싸움을 이기신다면 양털이 저기 있습니다. 이 밤에 이슬로 양털만 적게 하시고 다른 곳은 적게 하지 마소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죠. 그것을 보고 나서 믿은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양털만 젖지 않고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젖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라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과 또한 이 동방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 줄 알아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가 우리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역사라고 했죠?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아픔과 어려움과 다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하자마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다른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시면서 내게 돌아오라. 이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산불과 지진과 또한 전쟁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게 돌아오라 하는 말입니다.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봤지만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뭐라고 했죠? 혼인잔치 비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놓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벌이시려고 준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노래도 있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이런 찬양이 있죠. 그거 맞나? 그거를 우리가 그 노래를 주일학교 때 즐거우면서 불렀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와 종말을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를 사고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이거 하고 사업해야 되고 그거에만 몰두하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리에서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면서 산불 봐라, 지진 봐라, 전쟁 봐라, 내게 돌아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사업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 시대에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라.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저 중국 가십시오, 아프리카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더 힘들고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일, 그것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또한 일주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큰 용사로서 하나님을 선포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지이고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또한 세상에 지지 않기 위해 세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하여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희는 큰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순종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